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게몇 가지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뱉어버린 말.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 아는 것처럼 뭐 엎질러진 물이든 내뱉은 말이든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이 엎어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그리고 내 입에서 뱉어진 그 말이 뱉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질 수 없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혹시 가능할까요? 근데 그런 걸 상상하며 만든 많은 영화 속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다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 안에서도 되돌아가는 거는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됩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요. 돌아본 10대,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후회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후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실수나 그런 후회들을 어떻게요?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좋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힘, 밑거름을 만드는 게 인간들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야,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볼 때마다 늘 이맘때가 되면 그걸 느끼죠. 벌써? 하면서 돌아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가도 합니다. 또 반성도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맘때 했듯이 2017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래야지라고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아, 내가 또 못한 게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2018년도에는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좀더 나은 선택, 이전에 했던 나의 실수와 나의 후회를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올한 해만 보더라도 뒤돌아보면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또 다시 생기는 후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할 게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참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죠. 실수를 반복하는 게 사람입니다. 실수를 반복하,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야,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실수, 똑같은 실수가 두 번, 세번 반복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스무 번, 삼십 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우리도 배웠고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했던 후회들, 우리가 했던 실수들, 그걸로 인한 어려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전혀 하지 않았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갖고 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연약함, 이미 내가 해왔던 실수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이 또 다시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 삶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거의 다들 이제 4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이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연약함, 새로운 실수, 새로운 어떤 문제거리들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미 내가 해봤던,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실수나 연약함이나 문제들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올한 해에도 아마 우리가 그런 실수와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잘했던 못했던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든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하고 다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선 어떻게요?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할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얼마나 더 철저하게,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세상에서 말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철저하리만큼 많은 노력과 많은 준비와 많은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좀 심하다 정도, 저 정도까지 해야 돼? 할 정도의 피땀 흘리는 노력들을 통해서 자기를 갈고 닦아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더 다듬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결과 아니면 삶의 목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단순히 얻는 것에 있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말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책임지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로봇처럼 조정하시거나 우리를 비인격적인 어떤 것을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네 혼자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의 결과를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인생, 너가 살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 역시 네 인생을 네 스스로 혼자 다 주관하거나 다 책임지거나 네 스스로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볼때 자식이 스스로 해야 할 것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지고 있는 짐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 해요? 대신 져주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고 짐을 대신 지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가 해야 될일 자체까지도 부모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인생의 짐을 책임지고 짊어지면서 무겁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들,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생긴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했으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 삶의 결과로 만들어낸 거니까 다 네가 책임져. 다 네가 고쳐. 다 네가 노력해서 네 스스로 그것을 다 만들어가. 다 처리해. 해결해. 라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기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인생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뭐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 번이 맡겨라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히브리 맡겨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돌을 옮긴다, 돌을 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에게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있던 것을 하나님 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죠. 나에게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 것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어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겠지요. 왜냐면 하나님께 뭐 했으니까? 맡겼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걱정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네 스스로의 모든 무거운 짐을 네 스스로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긴다,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도 될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을 뭐다 알아서 좋게 하시는 것처럼. 난 손끝 하나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다 뭔가 내 인생을 알아서 다 해주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너의 행사를 맡겨라. 이 행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 기업, 생산물, 소출, 일, 행동, 활동 이런 것들을 쓸때 쓰는 단어가 이 행사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눈에 보여진 어떤 결과물들을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난, 맺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지금 내 삶에 좋은 결과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삶에 좋지 않은 일도, 결과물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지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소출하게 된 결과물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뭐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일어난 결과물을 가지고 내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가진 결과물을 가지고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내 스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내 스스로 그 모든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여진 그 결과물, 내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좋든 싫든,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소출이 있든 없든 그 결과물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이 경영이라고 한 단어는 재밌어요. 의도, 계획, 이것이 경영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을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진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 정말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과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결과로 평가를 해요. 결과가 좋으면 의도나 계획이 좋지 않아도 좋아요.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내려요. 근데 의도도 좋고 계획도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거라고 평가를 내려버리죠. 하나님은요, 단순히 결과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일을,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의도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야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의도와 계획을 갖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의도 안에서, 그 계획들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만나는 결과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렵고 무시당하고 진짜 궁핍해질 수도 있고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결과물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평가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왜 이래요?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게이 세상에 잘살수 있는 거 맞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이게 행복이에요? 내 삶은 왜 이래요? 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아요? 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어도 대충 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라고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네 스스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 네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네 스스로 모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정말 네가 그것을 왜 하려고 했는지, 정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의도와 계획을 결국은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좋은 의도와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세요. 특히 잠언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잠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갖고 있는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주어진 의도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때 우리 삶에 많은 결과물들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경외함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요. 어느 연출가가 드라마나 어떤 뭐 영화를 만들 때이 연출가는 뭘 갖고 있냐면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연출자의 의도.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인물을 연출자 감독자가 갖고 있는 의도대로 뭐 합니까?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인생처럼 보이게 뭐할수 있어요? 편집할 수 있어요. 또 아주 나쁘게 편집을 해놓으면 그걸 보는 사람은 이 편집자의 의도가 나쁘게 보이도록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편집자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놈 진짜 나쁜 놈이네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편집된 거기 때문에 그 편집된 것만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 편집된 인생처럼 볼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내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만 편집되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것을 잊으려고 하잖아요. 덮어두려고 하고. 상처든 비밀이든 뭐든 숨겨두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습만 갖고 싶어 하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편집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이것은 우리야 어쩌면 단편적인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만난 결과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거를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결과물을 뭐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 그분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내 삶의 이 결과가 내 인생의 어디에 어떤 편집본이 될수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봤을 때는 아니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거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뭔가 굉장한 거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루트리스트를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다 대면 아는 이산, 뭐 허준, 동희 이런 거에 주제곡 OST를 불렀던 분이 엄청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13살 때 줄리어드, 그 유명한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입학할 만큼 능력이 있었지요. 근데 그만큼 핸디캡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천식 환자예요, 이분이. 그래서 일반인의 한65% 정도밖에 폐활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플룻은 뭘로 부는 거예요? 숨으로 부는 거잖아요. 손마디도요, 일반인보다 한 마디 가까이가 작아요. 그래서 이분이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스타킹에도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마비도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쩌면 오늘의 이 공연이 자기의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이산 주제곡을 불렀을 때, 그 녹음했을 때그 피리가 2만 원짜리래요. 2만 원짜리. 그리고 동이를 연주했을 때그 악기는 그냥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구멍을 뚫은 피리래요. 하지만 그 배경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 우리가 그냥 송솔나무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게 2만 원짜리 피리인지 세파이파로 만든 피리인지 그가 갖고 있는 억대가 넘어가는 피리인지 쉽게 구별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간증이 뭐냐면 여러분 2만 원짜리든 세파이프로 만든 피리든 억대로 나가는 피리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다 비슷하게 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연주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가치를 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묻지요. 어떤 사람은 쇠파이프 같은 곳에 그냥 단지 구멍 뚫린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 진짜 억대에 나갈 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만 원짜리든 쇠파이프든 억대의 필이든 정말 중요한 거는 누가 그것을 연주하냐.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주자가 되도록 내어드리라고. 그게 이제 홍솔나무 이 집사님이 하는 간증의 이제 핵심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가?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삶의 결과물이나 내 해왔던 실수나 내 인생을 보면서 난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나는 필이도 아니고 그냥 쌔파이프에 구멍 뚫린 진짜 보잘것없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나는 억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깨 뻐기면서 우쭐하면서 있는 인생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핸들링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쇠파이프든 2만 원짜리든 억지든 상관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아,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정리해 놓는 것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냥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하고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나 뭐 야구 감독이 야구 선수나 선수를 기용하기 전에 그 선수에게 늘 요구하고 선수 스스로가 하는 건 뭐예요?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할수 있어요? 투입했을 때 부상 당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 스스로 모든 인생을 다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어쩜 우리의 만난 결과물이 좋을 때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든 싫든 나쁘든 그것이 잘하는 것 같든 못하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핸들링 하시면 가장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워밍업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걸 뭔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신 게 있다면 그걸 따라가고자 하고 하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물이 우리 삶에 일어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고, 내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2017년 이제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만난 삶의 결과물들 여러분이 평가하실 때, 그냥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결과물 자체만 평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평가하실 수 있지요. 실수 확인할 필요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려고 다시 내 인생 책임지려고 돌아서지 마시고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